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러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좀 긴 본문을 우리 함께 보셨습니다. 제가 지난주일 설교를 마칠 때 율법주의에 대한 간략한 이제 소개를 하고 마쳤는데 오늘은 이어서 그 주제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제가 보면은 1년에 한 적어도 한 번 이상 그리고 두 번 내지 세 번 정도는 율법주의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이제 설교를 하는데 그때마다 참 이해하시는 그 정도가 어떻게 얼마큼 될까 하는 그런 저의 이제 의구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율법주의에 대해서 좀 이렇게 너무 경직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이 우리의 삶에 편만하게 펴져 있는 하나의 방식이다.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의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훨씬 더 이해하시기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는 제가 먼저 첫 번째로 죄책감에 대한 우리 인간의 죄책에 대한 성찰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죄책에 있는 상태를 인간은 어떻게 스스로 극복하려고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그 이제 그 극복하려는 그 노력의 다양한 모습들, 다양한 방법들 좀 말씀드리면서 그것이 복음과 어떤 면에서 대치가 되고 반대가 되는지,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그렇다면은 정죄하지 않는 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책을 이기는, 즉 예수님이 나를 정죄하시지 않는 이제 그 복음의 역사 속에서 나의 죄책은 해결될 수 있다라는 그런 복음의 말씀으로 오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죄책에 대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어부 베드로의 그 물고기 잡는 이야기가 나오죠. 밤새도록 수고해서 이제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실패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물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뭐 제가 뭐 밤새도록 해봤지만 말씀하시니까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깊은 곳에 다시 들어가서 물고기를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를 뭐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잡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사건이 딱 끝나면서 베드로에게 참 이상한 신기한 어떤 반응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베드로가 예수님께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께 먼저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게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으로 모신다라는 뜻입니다. 예배의 행위죠. 무릎 아래 엎드려서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성경을 꼼꼼히 읽어봐도 베드로가 무엇을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아주 즉각적으로 본능적으로 그 일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단 말이죠. 자기는 최선을 다했고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 따랐습니다. 그래서 물고기 잡았는데 왜 죄인이죠? 이것은 행동에 대한 죄책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존재에 대한 죄책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에게 들어온 생각이 이거라는 거죠. 난 도대체 뭐지? 내가 전문가이고 우리 예수님은 목수인데 비전문가인데 이거 도대체 나는 왜 이런 나는 왜 이 어부로서의 구실을 잘못했을까? 자신의 연약함에 대한 죄책을 순간적이고 본능적으로 느낀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폴 트루니에 같은 분은 사람은 이런 존재에 대한 죄책감을 어떠한 경로 없이는 가질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내 존재에 대한 죄책감을 느낄 수는 없다라는 거죠. 어떤 특정한 행동이 있다든지 어떤 실패의 경험이 있다든지 내가 실수하고 잘못한 게 있다든지 그것을 돌아볼 때 자기 존재에 대한 죄책을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죄책을 발견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근데 제가 이 사례로만은 이렇게 충분하지 않을 것 같아서 설명이 충분하지 않을 것 같아서 다른 좀 우리의 평범한 사례들을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아기가 자라게 되면은 어느 시기에 그 프리킨디에다가 맡기게 되죠. 우리 교회에도 우리 두 살 된 사랑이가 지난주에 프리킨디에 이제 처음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내 품에만 있던 아이를 거기다 내려놓고 떠나는 그 부모의 마음은 다 아기 길러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굉장히 착잡하죠. 그리고 이거 내가 맞게 행동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그렇게 아이를 떨어뜨려 놓고 떠난다라는 자체가 굉장히 자신에게 낯설고 그리고 이거 틀린 일 같다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런데 그 자기가 그렇게 하는 일에 대해서만 죄책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쁜 엄마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우리 사랑의 엄마가 그 얘기를 하는데 즉각 공감이 된 것은 20수년 전에 제가 우리 아들을 그 프리킨디에다가 놓고 나올 때 그 마음과 똑같았기 때문입니다. 자, 뭐죠? 자기 존재에 대한 뭔가 느낌이 오는 거죠. 근데 그건 누가 얘기해 줍니까? 자기만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무도 나쁜 엄마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자신만 나쁜 엄마라고 죄책을 갖습니다. 자, 또 한 사례는요. 어떤 엄마가 아이의 식단에 모든 정성을 준비해서 이제 먹였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자꾸 시름시름 아픕니다. 그래서 의사에게 데려갔더니 특별한 병은 아닌 것 같다고 해요. 그러면서 아이가 무엇을 먹는지 꼼꼼하게 따져보았습니다. 그 결과 이 아이가 사과에 알러지가 있는 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근데 이 엄마는 매일 아침마다 이 사과를 먹이기 위해서 모닝 애플은 골드야 이러면서 자신 있게 속된 말로 처음 먹였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자기는 확신이 있었는데 이 아이가 사과 알러지 때문에 이렇게 몸이 시름시름 아프다고 하는 얘기를 들으니까 어땠을까요? 그 심정이 철컹. 그리고 후회했겠죠. 그 먹인 것만 후회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생각 들었을까요? 나 같은 이런 미련한 엄마가 다 있나? 자기 존재에 대한 죄책감이 들어왔겠죠. 또 한 사례는요.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밤낮으로 열심히 일하는 아빠가 늘 시간에 쫓깁니다. 그래서 아이랑 놀아줄 시간이 없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래 우리 가족들이 먹고 살려면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정당화하지만 아이들이 자꾸 자라는 걸 보게 되니까 보면서는 차츰 내가 못 놀아준 거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못 놀아준 거에 대한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아빠들은 자라도만 난 이거 무능한 아빠 아니야? 나는 무능한 사람 아니야? 그리고 자기 존재에 대한 죄책을 갖게 되죠. 자, 또 하나는요, 사례 많죠. 친구와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내가 너무 늑장을 부리다가 늦을 것 같아서 전화를 해서 야, 우리 한 시간 뒤에 만나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다 준비하고 있다가 한 시간 늦게 만나자니까 그냥 시간 때우고 그러다가 이제 늦게 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는 길에 교통사고를 만났어요. 입원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늦게 만나자고 전화한 것 후회하겠죠? 아니, 차라리 그냥 와서 기다리게 할 걸. 그 자기의 그 전화한 것에 대한 후회가 있겠죠? 행동에 대한 후회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까요? 번번이 게을러서 늑장 부리는 이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죄책을 느끼겠죠. 아, 내가 좀 더 부지런하고 좀 더 그죠? 배려 있는 사람이었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늑장 부리다가 친구를 다치게 하지 않았을 텐데. 자기 존재에 대한 죄책이죠. 제가 또 하나로 심각한 얘기 하나 할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아기 때부터 사춘기 전 나이까지는 아이들이 완전히 사고 자체가 우리 어른들이랑 다릅니다. 그냥 닭의 병아리가 아니라 완전히 독립적인 사고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모르고 자꾸 어른들의 방식으로 이제 가르치려고 그러고 설득하려고 하니까 이게 계속해서 안 맞는 건데요. 우리 이 아이들일 때는 어린일 때는 가정이라는 울타리 속에 이제 거하게 되는데 가정에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예를 들면 부모가 뭐 심하게 싸우고 화해하지 않는다라든지 또는 뭐 자기 형제 자매에게 뭐 큰 사고가 닥쳤다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열심히 해서 뭔가를 성취했는데 가족들에게 기쁨과 만족이 되지 않는다라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은 죄책감을 갖는다라는 겁니다. 내가 잘못해서 내가 나쁜 아이라서 내가 모자라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더 무서운 얘기는 뭐냐면 가슴 아픈 사례이죠. 이제 성적으로 상처를 입은 그 어린아이의 소녀들은 어른이 되어서도 그걸 꾹꾹 삼키고 있다가 결국은 이제 치료받아야 될 그런 과정에 가서 상담가를 만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래도 내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그 일을 당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겁니다. 거의 100%가. 믿겨지지가 않으시죠? 근데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우리 존재에 대한 죄책감입니다. 내가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내게 나쁜 일이 생겼다. 내가 뭔가 나쁜 사람이기 때문에 내게 나쁜 일이 생겼다. 물론 이것은 거짓 죄책감일 수도 있고 진짜 죄책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이고 진짜이고 그것을 떠나서 이 죄책감을 갖는다라는 자체가 우리의 삶을 엄청나게 해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런 일 저런 일 얼마나 많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순간마다 또는 때때로 후회하고 죄책을 느끼고 그 죄책은 행동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도 그 죄책을 동반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죄책에 대해서 제가 여기까지 말씀을 드려도 아, 인간의 죄책이라는 것은 정말 내게도 심각한 것이겠다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에 나는 정말 죄책감 없다 이런 분들이 있으면은 손을 들어서 표시해 주시고 그리고 그분을 다시는 상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사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행동에 대한 죄책이든지 존재에 대한 죄책이든지 극복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죠? 너무나 나의 내면과 나의 정신과 나의 삶이 괴롭고 힘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잠깐 언급드렸지만 이 죄책이라는 것은 죄책이라는 제가 말을 사용해서 그냥 죄책이라는 그것만 이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사실은 이 죄책감 안에는 수치도 들어가 있고 열등감도 들어가 있고 두려움도 들어가 있고 불안도 들어가 있고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완전히 여러 개가 이렇게 떡반죽처럼 이렇게 뭉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깊은 컴플렉스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 죄책감, 이것은 정말 이런 여러 가지의 부정적인 것들과 분리될 수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수치라고 표현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열등감, 때로는 두려움 이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맥락에 따라서 이 죄책감이 세게 나를 억누를 때 우리는 말씀드린 것처럼 괴롭고 또 슬퍼지기도 하고 또 화도 나고 우울해지고 무기력해지고 그리고 비관됩니다. 사람들 만나기도 싫고 내 일에 대한 의욕도 잃어버리고 그래서 이 죄책감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우리의 영혼을 또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그 가공할 만한 그 힘을 보실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물론 건강한 측면에서 죄책감도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 내가 하나님이 아니로구나 난 죄인이로구나 그것을 깨닫게 해주는 죄책감 그리고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더 절실하게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결단을 하고 돌아갈 때 그 죄책감은 어떤 측면에서 나를 하나님께로 더 깊이 들어가게 해주는 동기부여가 된 것이죠. 그러나 이 죄책감이 내 안 어디서인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고 분출되지 않고 표현되지 않고 내 안에 어디선가 있으면 머물고 있으면 나의 내면 세계에 조화로운 질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복잡해진다 이거죠. 그리고 잡념이 많아지고 또 우리가 늘상 경험하는 것처럼 마음에 뭔가 걸림이 생기고 내가 나아가지를 못하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이죠. 또 더해서는 이 죄책감이 나를 사로잡게 되면 나의 선한 능력을 깨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그 미니멈의 것만 어떻게 해서든지 해내면 되는 것이고 내가 뭐 자원을 해서 뭔가 봉사를 하고 뭐 사람들을 향해서 뭔가 내가 더 적극적으로 나아가고 그리고 두려움 없이 사람들을 섬기려고 하고 그리고 내가 나됨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 선한 포텐셜 그것이 다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왜 예수님이 왜 성경이 그토록 인간의 죄와 죄책에 대해서 집요하게 지적하시는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본문에서도 보면 병자에게 다시 찾아가셨죠. 병을 낫게 하신 다음에 다시 찾아가셨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시냐면 네가 나았으니까 이제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이야기는 비슷하게 8장의 가늠한 여인에게도 하시는 말씀이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까 너는 앞으로 죄를 짓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이 사람, 이 병자의 병은 어떤 죄로 말미암았던 것 같습니다. 모든 병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그랬던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알코올릭이었는데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냈다. 그러면은 다시는 알코올을 마시고 운전을 하지 말아야죠. 지금 그런데 또 만약에 반복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옛날과 똑같은 강도로 죄와 죄책이 남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크게 그 죄책이 자기를 지배하게 됩니다.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이렇게 반복하게 되면 결국은 어떤 일까지 벌어질 수 있냐 하면 영혼의 파멸, 즉 하나님과의 분리된 가운데 영원히 그런 상태가 지속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상태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관심은 이 사람이 또 죄를 지어서 더 깊은 죄책이 그 영혼에 남지 않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간절한 그를 향한 이 마음을 읽어내실 수 있겠죠. 바로 그것이죠. 예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정말 우리가 더 죄를 짓지 않아야 할 이유는 그래서 우리가 번듯해지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뭐 그렇게 해서 내가 자랑할 거리가 생기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내면에 죄책이 지배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장치를 해주셔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풍성한 생명의 역사, 생명의 맛을 볼 수 있도록 나아가게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토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 유대인 싸우고 있는 그 유대인들의 이야기로 잠깐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구약 때부터 역사적으로 참 순환이 많았습니다. 정말 처절할 정도로 순환이 많았습니다. 이들은 그 순환을 겪을 때마다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 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그들이 내리는 결론은 뭐였냐 하면 우리가 이렇게 순환을 당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기 민족을 깨우려는 계몽운동도 일어났고 말하자면 이제 종교적으로 말하면 영적 각성운동이죠. 이런 것도 일어났고 여러 가지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자각이 컸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만 죄책이 생기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대해서 죄책이 생겼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더 크고 더 굉장히 강력한 것이죠. 그런데 율법이 과연 율법을 지키면 죄책이 없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제가 굉장히 지금 복음의 핵심에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을 간파하시겠죠. 정말 율법을 지키면 죄책이 사라진다고 말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율법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율법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죄책을 말씀을 지킴으로써 상쇄할 수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기독교의 분명한 차이점을 보셔야 됩니다. 나의 죄책은 오직 정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만 상쇄되고 그 힘을 잃습니다. 그럼 마음 놓고 율법을 어겨도 되겠네요. 이런 분들이랑도 만나지 마세요. 정말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분들 때문에. 그건 아니죠. 그러면서 뭐 하라는 얘기입니까? 율법을 지키면서 뭐 하라는 얘기죠?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친밀하게 그 관계를 누리고 사귀고 그 안에서 나의 삶을 전부 다 맡겨버려라. 의탁해라. 지금 그 얘기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이유도 그랬죠. 모든 구약의 초점이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읽은 그 다음에 보시면 39절에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하도 답답하시니까 자기 얘기를 이렇게 하시죠. 성경에서 영생을, 이건 성경이라는 것은 구약 성경이죠. 그때 당시에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는데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 성경이 자신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가 무슨 일이 생기거나 인간의 모든 문제는 우리가 행동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미암아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만남. 정말 이 만남 이상으로 뭔가 설명할 수 있는 더 좋은 말이 있으면 좋겠는데 정말 그 말이 생각이 잘 안 나고요. 그래서 그 예수님과 만나면 그분은 나를 정죄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오직 나의 죄책은 정죄하시지 않는 그분과의 관계의 세계 속에서만 나의 죄책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정죄하시지 않으니까 죄책이 왜 생기겠어요? 정죄하니까 죄책이 생기는 거죠. 내가 정죄받는다라고 느끼고 있으니까 거짓 죄책감이라도 지금 느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죄하지 않는 세계가 있다. 이것이 진짜 세계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정죄하고 서로 물고 뜯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서로 판단하는 이런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은 그 하나님 나라에는 정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무리 죄가 있고 죄책감이 있고 하더라도 그 사람 들어가면 죄책감이 없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 자신의 현실을 진짜 현실을 보지 못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들과 계속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싸우시려고 싸우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더 싸움을 걸었죠. 사실은 죽이려고까지 하니까 유대인들은 그런 걸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야만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 얘기를 핵심을 찌르지 자기들의 그 핵심을 찌르지 않고 자꾸 다른 얘기 하시니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죄책을 느낄 때 뭔가 우리가 우리의 몸짓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그렇게 상쇄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들의 마음에 실제로 와 닿으시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아멘을 신경 안 쓰기로 했습니다. 하도 저보러 아멘 강조하는 목사가 되어간다고 그래서 신경 안 쓰겠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에게 뭐 제가 관심이 없다라든지 설교를 게을리하겠다라든지 또는 아니면 권면을 안 하겠다라든지 그런 말씀 전혀 아닙니다. 저의 진심은 그게 아닙니다. 율법의 신성한 의미는 초점은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것이 구약의 핵심입니다. 근데 율법의 조항에 갇혀서 이제 이 사람들이 이러는 거죠. 나 말씀 잘 지키지? 나 오늘 다 지켰어. 난 이 정도 세심하게 지켰어. 율법을 당신은 어겼네. 아니 어떻게 하다 그렇게 했어. 정말 구제불능이야. 지난번에도 그러더니. 이렇게 하는 것은 죄책을 자기 스스로 해결하겠다라는 뜻이죠. 자기 죄책을 스스로 가리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자기를 스스로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를 속이는 사람은 자기를 속여도 자기를 속이는지 몰라요. 모릅니다. 나는 나를 속이고 있다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우리가 지금 율법주의 유대인에게서 발생한 율법주의를 봤는데 그 율법주의의 다양한 얼굴들이 우리 모든 일상생활에서 모든 사회에서 모든 공동체에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경우는 왜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믿었냐면 율법이 가장 권위가 있는 것이기 때문이었어요. 권위가. 율법이 권위가 없으면은 그렇게 율법을 지켜도 자기의 죄책감이 상쇄된다라고 믿지 못했을 겁니다. 근데 권위 있는 것이 나를 인정해 준다고 믿으면 그러잖아요. 정말 우리 저희 집사람이 아 여보 괜찮아. 그러면 저는 만사가 오케이예요. 우리 집에서 권위 있는 사람 우리 집에서 권위 있는 사람은 우리 집사람이기 때문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삶의 힘이 되고 막 새로운 희망이 솟고 막 이렇게 되는지 몰라요. 근데 유대인들의 경우에는 그게 율법이었다 이거죠. 그래서 근데 율법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자꾸 가서 거울처럼 비춰보고 안 어겼지? 아 그럼 율법이 날 인정해 준 거야. 아, 그래서 나는 이제 죄책을 갖지 않는 거야. 안을 수 있는 거야. 이렇게 한 것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면 토라가 없는 사람들, 율법이 없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사회에서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에 인정을 받으면 돼요.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아닌지 모르지만 도덕이죠, 도덕.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저 사람 참 훌륭한 사람이야, 저 사람 참 도덕성이 있고 윤리적인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받으면은 그러면 그래, 나 이 정도 해도 되는구나, 이건 죄책이 아니구나. 이렇게 지금 상쇄해버린다라는 거죠. 이걸 도덕주의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죄책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 완벽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쩌면 그렇게 매사에 완벽하니, 어쩌면 그렇게 깔끔하니, 어쩌면 그렇게 항상 단정할 수가 있어, 너는 항상 어쩌면 그렇게 구김살이 하나가 없어, 이런 말 듣고 싶은 거는 전부 다 이유는 아니지만 부분적으로 내 존재에 죄책이 없다라는 것을, 난 이것으로 상쇄해 가고 싶다라는 그러한 욕구 때문에 완벽주의가 생기는 것입니다.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몸담은 또 사회나 공동체 어떤 시스템이 있죠? 또는 틀이 있죠? 형식이 있죠? 이것에 잘 적응하면서 맞추면, 어떤 사람들은 그걸 참 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회생활에도 적응 잘하고 군대생활에도 적응 잘해서 굉장히 그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이 있다 이것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 대부분이 집에서도 그렇게 인정을 받을까요?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죠.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그러죠. 근데 사회에서 나를 얼마나 훌륭하다고, 군대에서 나를 얼마나 훌륭하다고 칭찬하는데 우리 가족들은 왜 날 이렇게 진가를 몰라주고 말이야. 우리 가족들은 몰라도 한참 몰라? 막 이러면서 그러죠. 그러나 정작 자신이 정말 뭘 몰라도 한참 모르는 거죠. 어떻게 직장생활 형식에 자기가 잘 적응한 것과 가족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것과 같은 맥락에다 놓고 생각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이것을 형식주의라고 합니다. 그렇게 불러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원칙에만 충실하면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원칙이 가치가 높은 사람이죠. 남이 인정하는 것일 수도 있고 자기만 붙들고 있는 원칙일 수도 있습니다. 이 자기만 붙들고 있는 원칙을 이제 우리가 흔히 개똥철학이다 뭐 이렇게 부르잖아요. 이것으로 자기의 죄책이 드러나는 길을 아주 봉쇄해버리는 거죠. 나는 원칙을 따르는 사람이야. Rule follower. 그죠? 난 나대로 할 거야. 나는 양심의 가책 없어. 나는 죄책 없어. 난 잘못 없어. 원칙주의죠. 제가 지난주에 율법주의는 원칙주의, 형식주의, 완벽주의, 그리고 도덕주의는 언급을 안 했습니다만 오늘 말씀드렸죠. 도덕주의. 이런 게 다 같은 맥락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모든 것은 자기의 죄책이 드러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자기를 세우는 수단입니다. 완전 인본주의적인, 인간 중심적인 인간의 노력이고 인간의 생각이고 인간의 방법입니다. 이 모든 것은 뿌리가 되는 죄책,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열등감, 수치, 두려움 이런 것들을 가리고 나름대로 자기가 처리하고,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나름대로 자기가 처리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또 이것이 드러나지 않게 막으려는 하나님 중심의 방법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방법이라는 거죠. 이거를 자구책이라고 부를 수 있겠죠. 스스로 나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방법이죠. 자구책입니다. 이런 자구책들이 이제 포텐셜을 가지고 서서히 실행되고 씨앗을 품고 나다가 이제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클라이막스에 딱 올라가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비판하고 정죄하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은 굉장히 결론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끝까지 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만약에 누구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으면 아, 내가 갈 때까지 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내가 누가 비판하고 정죄하는 말을 들으면 아, 정말 이게 정말 힘이 빠진다, 기운이 빠진다 이런 생각하실 수 없겠습니까? 클라이막스에 이르면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그것이 최고봉이고 그 다음에 결론으로 가면 많은 이제 부작용들이 일어나는 거죠. 뭐 화목이 깨진다라든지 뭐 배척이 일어난다라든지 소외와 그 다음에 무시가 일어나고 이런 것들은 그냥 결과예요. 비판과 정죄의 결과니까 그건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판과 정죄는 항상 우리가 굉장히 경계해야 될 나의 그 아주 중요한 말하자면 레드 시그널입니다. 적신호입니다. 남의 눈에 튀는 보고 뭐 자기 눈에 대들보는 못 본다. 그런데 본인은 또 이렇게 주장하죠. 난 내 눈에 대들보도 봐요. 그런데 티가 잘못됐다라는 거죠. 또 이렇게 억지를 부리는데 아주 정말 참 죽을 맛이죠.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그러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그러는 것입니다. 이 자구책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많지 않습니까? 인간 사회는 어떤 잘못을 남이나 공동체나 사회나 리더에게 전가하는 아주 깊은 나쁜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그런다고 해서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것이 아닙니다. 아주 나쁜 습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비판하고 정죄하는 말 딱 2분만 들어보세요. 집중해서 내 상태가 정상인 상태가 되는지 안 되는지 실험해 보세요. 되게 힘 빠지고 피곤해요. 왜 내가 비판하고 정죄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피곤하게 만들어야 합니까? 그렇다고 해서 자기는 안 피곤한 게 아닙니다. 자기도 거기에 대해서 에너지를 많이 소모해버렸기 때문에 선하고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긍정적이고 사랑하는 힘을 부리기에는 너무나 이제 역부족이 돼버린 거예요. 왜냐하면 비판과 정죄에다 내 에너지를 다 써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부부싸움 아주 피곤할 때까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기력이 쭉 빠지잖아요. 또 뭐 저만 그랬던 것처럼 그렇게 또 이상한 또 눈들로 또 쳐져보시고 막 그러세요. 예. 예. 그러지 마세요. 예. 이 나쁜 습관은요, 인간의 죄책이 기쁜 소식에 의해서, 복음에 의해서 처리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확실히 보시겠습니까? 이 죄책이 처리되지 않으면 안 돼요. 자, 이제 보세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내가 힘 있는 자리에 오르거나, 내가 나이를 많이 먹어서 뭐 연륜이 쌓이거나, 나는 경험이 있거나 그러면 나는 이 정도, 내가 왜 이 정도 말 못해? 왜 이 정도 비난하고 이 정도 탓하지도 못하나? 내가 아직도 내가 그런 낮은 자리야? 이런 것을 낮은 자리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됐으니까, 내가 이 정도 됐으니까 나 그런 거 할 수 있는 자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정말 가슴 아픈 교만이죠. 그렇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더 조심해야 되고 경계해야 되는 것이죠. 내 자리가 올라가고 내 지식이 쌓여가고 그리고 나의 모든 뭔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들이 더 커져갈수록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합니까? 예수님은 이러한 동족의 오류를 꿰뚫어 보셨고 그들의 한계와 결과를 보셨습니다. 그들은 이미 비판하고 정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비판과 정죄를 자기들도 똑같이 받을 것입니다. 이것은 부메랑처럼 돌아오는 것입니다. 제가 3장 16절 이하 본문에서 강해 말씀드릴 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심판이라는 말을 정죄로 바꾸자 이렇게 말씀드렸죠. 훨씬 더 우리에게 와닿습니다. 이미 그들은 죄의 클라이막스에 가 있어요. 비판하고 정죄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도 비판과 정죄는 비인격적인 관계를 낳게 됩니다. 제가 아무리 사랑하는 우리 아들이고 아무리 사랑하는 제 와이프고 제 처이고 하더라도요, 제가 지적질하고 그리고 정죄하고 그리고 비판하죠. 그러면 우리 관계는 인격적인 관계에서 슬쩍 색깔을 바꿔요. 비인격적인 관계로. 그렇기 때문에 전혀 복음과는 상관없는 삶에 이르게 되는 이것입니다. 정죄라는 것은 이 말입니다. 판단하고 내 나름대로 결정해버리고 그리고 분리시켜버리는 거죠. 너와 나는 분리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네가 하는 일은 난 용납 못해. 그러면 그건 분리죠. 받아주지를 않으니까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게 된 경위,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시게 된 이 경위는 병자를 고치시면서 온전함에 이르도록 죄와 죄책의 해결을 위해서 안식이라도 일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일하신다는 건 누구를 위해서 일하신 거였죠? 뭐 온 인류를 위해서 일하신다, 뭐 그것도 맞는 말이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병자를 위해서 안식일에 일하신 거죠. 이 병자 한 사람이 죄와 죄책의 진정한 해결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심판할 권세가 있으셔요. 정죄할 권세가 있다 이 말씀입니다. 22절에서 말씀하시죠.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판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심판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 있죠. 나는 정죄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4절에서 중요한 말씀하시죠.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나는 그들을 정죄하지 않는다.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사망은 뭐죠? 사망은 나의 죄책을 그대로 두고 그리고 정죄를 받는 상태. 내가 나를 정죄하든 누가 남이 나를 정죄하든 하여튼 정죄받는 상태.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사람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죄받지 않기 때문에 생명의 맛을 보게 됩니다. 근데 정죄받지 않는다라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이거죠. 어떻게 아느냐. 그래서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고 우리가 신앙을 얘기할 때는 항상 겉돌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심오한 말이어도 그것은 겉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단순하고 한마디라도 예수님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그 말에 진의를 담고 정죄 없는 그 복음을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저의 간증 이야기 하나 하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목회자가 되기 전에 쭉 그래왔고요, 대부분. 그리고 되고 나서도 저의 연약한 어떤 삶의 방식 때문에 저희 가족들에 대해서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아니 이걸 분명하게 이렇게 더 이상 내가 핸들이 안 되고 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베드로처럼 정말 나는 죄인이라는 걸 알고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죄책을 제가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서 오히려 그 죄책을 갚는 의미로, 상쇄시키려는 의미로 내가 우리 집사람에게 잘해주고 그 다음에 또 아들에게도 또 더 너그럽게 대해주고 하면은 그러면 이제 살면서 괜찮지 않을까, 이제 이런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근데 때때로 그때 과거가 생각나면 이제 우리 집사람과 제가 얘기하다 그러면은 날카롭게 막 이것이 이제 찔리고 대립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그동안 이렇게 좀 잘하려고 애를 썼는데도 이게 아직도 도루묵이네, 그냥 제자리로 돌아가 버렸네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참 실의도 많이 되고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것이 뭐 그렇게 큰 문제랴 이렇게 여기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어느 상담가에게서 상담가가 제게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그때 상황에 대해서 길티를 느끼냐, 길티하냐. 그래서 제가 잠깐 생각했습니다. 사실 말하기 싫었어요. 그런데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예, 나는 그때 일에 대해서, 그때 시기에 대해서 길티합니다. 그러고서 이제 그분과 얘기를 하는 가운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당신이 그렇게 했다라는 거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그 죄책을 그대로 남겨두고 그리고 분노가 있는 가족들이 상태가 그대로 가고 있다면 그것은 당신이 어떠한 짓을 해서 그 죄책을 상쇄하려고 한다고 하더라도 관계는 eroded, 부식될 것이다.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들을 때 나는 복음을 가르치고 이 죄책이 복음의 핵심인데 거기 죄책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를 가르치고 그리고 난 이걸 선포하는 자인데 굉장한 수치감과 그리고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설교한 거 정말 이런 확신을 가지고 내가 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지 않고 했다니 근데 사실 모를 때가 용감한 것 같아요. 이걸 모르고 설교했을 땐 되게 용감하게 했는데 그걸 알고 나니까 막 주눅이 들고 힘든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결심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이 자구책을 동원하지 말고 용서를 빌자. 그래서 그 결심을 한 가까운 어느 날 제 처와 딱 둘이 앉았을 때 정말 용기를 내서 제가 용서해달라고 말로 빌었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저분이 나를 정죄하실 것인가 안 하실 것인가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제 처가 사실 많이 기뻐하더라고요. 당신이 그렇게 말로 나에게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나 사실 기다려왔다.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얘기해줘서 나 참 힘이 난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앞으로도 이것들이 다 생각이 나고 힘들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나는 그 힘들어지는 그런 것 때문에 당신 미워하지 않을 수 있다. 그리고 또 이제는 이것 때문에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 나 그것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는데요. 정말 밥상을 뒤집어 엎고 제가 할렐루야 할 뻔했어요. 그동안 제가 십수년입니다. 십수년 동안 내 나름대로 풀어보려고 오래 애써왔던 그 죄책이 정말 바람 빠지는 풍선처럼 힘을 잃는 것 같았어요. 아직도 여전히 미안하긴 합니다. 그러나 그 미안한 것 때문에 내가 정죄받는 듯다는 느낌은 안 들어요. 단지 앞으로는 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나를 더 개선해 나아가야 되겠구나 하는 어떤 희망적인 요소를 갖지 그 과거에 붙들려서 이걸 좀 상세하게 해서 내가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내가 참고 막 이렇게 해야지, 일을 악물어야지 이렇게 내 스스로에게 짐을 지어주는 일을 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유죠. 오늘 제가 설교한 내용들을 말씀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죄책을 발견하는 것은 첫 번째 단추를 끼우는 일입니다. 거짓된 죄책이든 진짜 진정한 죄책이든 상관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가면 다 해결되니까 괜찮습니다. 죄책을 발견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두 번째로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노력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엄청난 애를 쓰고 있다는 거죠. 아까 무슨 주의 말씀드린 것과 더불어서 또 여러 가지 많습니다. 죄책을 이기기 위해서 뭐 쾌락주의도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이것이 해악을 끼친다. 비판과 정죄 그리고 반목과 깨어짐으로 결과를 맺게 된다. 그래서 세 번째, 정죄받지 않는 세계를 발견하고 그 세계로 들어가야 한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의 세계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은 자로서 정죄를 받지 않는다. 그리고 생명을 누린다. 라는 이 말이 24절의 말씀, 바로 그것이죠. 아까 제가 읽어드린 말씀.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은 요한복음 5장 여태까지 어려워서 잘 이해가 안 되셨을지 모르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 번 읽어보십시오. 이 제가 드린 말씀의 맥락에서 생각하시면은 복음의 핵심과 더불어 깊은 깨달음이 오실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심판 대신에 정죄라는 말로 바꿔서 읽어보시고 생명 대신에 기쁨, 자유, 경의 이런 말을 대입해서 꼭 읽어보십시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잘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율법주의의 성향이 아닌 복음으로 오늘 나의 자리에서 생명을 살고 누린다라는 그 의미를 깊이 발견하시고 또 감사하고 찬양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는 죄책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고 또 나의 인간적인 노력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 노력에 대한 좌절감일 수도 있고 또 그 노력이 낳는 그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느 쪽을 바라보든지 간에 결론은 예수님이 정죄하시지 않는 그 인격적인 관계에 머물 때만 우리는 죄책을 이길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깊이 아시고 여기서부터 빚어지는 그 생명의 놀라운 그 비밀이 활짝활짝 꽃피우고 열리는 그런 그 우리의 복음적인 삶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정말 하나님이 목표하신 만큼 잘 살아내기 위해서는 정죄하시지 않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 만남의 세계를 누리는 수밖에는 없다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고 헤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곳에서도 우리는 친밀한 관계가 우리를 구원하리라고 듣지 못합니다.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될 수 있다라는 기독교의 진리를 오늘 다시 한번 헤아리고 그리고 그 진리에 우리의 삶을 의탁하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